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문제를 포함해 양국 간 교역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오늘 중국은 자금성을 전체 대관했으며 건복궁과 삼이당 등 비밀의 방문을 열고 만찬을 열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래 자금성에서 만찬을 대접받은 외국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특별 대우에 대해 언론들은 국빈 방문 플러스라며 최고 수준의 예우라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획득하려는 무기는 북한 정권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오늘 유엔이 최근 예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이란의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영내 야망을 위해 이러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공격은 영내 안보를 위협하고 분쟁을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4일 예멘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수도 리야드 상공에서 격추했다며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지만 무기를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최근 미사일 공격은 사우디의 침략에 따른 것이라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오늘 로힝야족 사태를 규탄한 유엔 안보리 성명이 방글라데시와 난민 송환 협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 미얀마의 추가 군사작전 중단을 촉구하고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관련 보고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측은 관련 문제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며 유엔 안보리 성명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 실력은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국 간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협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어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현직 부지사 출신인 민주당 랠프 노덤 후보가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길레스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필 머피 후보가 공화당의 킴 과다노 현 부지사를 제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머피 당선자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독일 대사로 임명된 바 있으며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는 등 진보적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빌 더블라지오 현 시장이 2배가 넘는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비하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배치를 마쳤다고 미 언론들이 미사일 방어청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실전 배치된 미군의 요격미사일은 총 44기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올해까지 44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ICBM 요격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의 미사일 요격 기술을 현재 44개에서 64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 공기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오늘 휴교령을 선포했습니다. 또 의사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는 19일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라톤 대회 역시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빈드 케리지왈 델리 주 총리는 도시가 가스실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뉴델리의 대기질 지수는 일부 지역에서 최고 500을 기록했으며 이는 공기질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더욱 쉽고 광범위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애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과 국정을 직접 알리는데요. 특히 트위터라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번에 아시아 순방 중에도 이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또 한국 국회에서 있었던 연설을 중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트위터가 한 번에 140자로 제한됐던 입력 가능 글자 수를 280자로 두 배 늘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용자들이 글자 수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고 간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 언어 특성상 적은 단어로도 압축된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140자 제한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제약이 줄어서 좋다는 반응과 함께 짧은 글에 담기 위해서 더 명확한 메시지를 표현해야만 했던 트위터의 장점이 사라질 것이라는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1월 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도에서 12도, 신의주 역시 1도에서 1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도에서 14도 기록하겠고요. 함흥 0에서 15도, 끝으로 청진은 1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입니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 내 꿈도 조금만 꿔주세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A star shining bright above you. A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ay nighty night and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Stars fading,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 still sunbeams find you.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me. But I linger on, dear, still craving your kiss. I'm longing to linger till dawn, dear.
just saying this. Sweet dreams till sunbeams find you. A sweet dreams that leave all worries behind you. But in your dreams, whatever they be, dream a little dream of, dream a little dream of, dream a little dream of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특집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 일정을 마쳤는데요. 이제 중국에 도착했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 이틀째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헬리콥터 착륙이 어려운 바람에 취소했고요. 이 한국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중국으로 향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이 곧바로 미중 양국은 90억 달러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자,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소식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방문 첫날인데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예, 베이징의 쯔진청, 이 자금성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를 마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담했습니다.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또 시진핑 주석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도 함께했는데요. 이 앞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일정을 국빈 방문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인사하면서 지난 4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했을 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즐거운 중국 방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중국 방문 목적이 이 무역 불균형 해소와 또 북한 핵 문제 이렇게 좀 까다로운 주제들인데 일단은 가벼운 분위기에서 두 정상이 만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가볍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환담에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 아라벨라가 주요 화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대용 컴퓨터 아이패드에 담긴 동영상을 시 주석에게 보여줬는데요. 아라벨라가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시를 읊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 자 그걸 보고 시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시 주석은 이 노래를 들은 뒤에 A+, 이 최고 점수를 줄 수 있겠다면서 아라벨라는 이미 중국에서 유명 인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아라벨라가 중국에 꼭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가 이렇게 좀 가교 역할을 한 것 같군요.
네.
자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런데 통상 문제가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죠.
네,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보고 있는 과도한 흑자, 다시 말해서 미국의 지나친 적자를 이 무역 불균형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시정을 중국 측에 요구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에 도착한 직후 양국 경제계가 90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두 나라 주요 기업 대표들은 오늘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왕양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과 생명과학, 스마트 제조업 분야의 투자협력에 관한 19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우주항공을 대표하는 보잉과 주요 생명과학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 그리고 스마트 제조업 관련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등 40여 개 최고 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90억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미국 기업들이 이 해당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하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시장을 연 겁니다. 이 왕량 부총리는 오늘은 몸풀기에 불과하다면서 진짜 볼거리는 내일 나올 것이라면서 더 큰 뉴스를 예고했는데요. 이 왕 부총리가 중국 최고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7명 가운데 포함된 직후에 나온 발언이라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통상 분야에서는 벌써 중국 방문의 성과가 보이고 있는데 북한 문제도 주요 현안이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 기간 동안에 시 주석에게 세 가지 대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오늘 뉴욕타임즈가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시적이라도 북한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두 번째, 이 중국 내 북한 은행 계좌들을 폐쇄시키는 한편, 마지막으로 중국 내 수만 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귀국시키라는 요구 내용입니다.
예. 과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주목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을 시 주석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점차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중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이 중국과 북한, 특히 중국과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중국 외교부에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이 북한에 대한 생각에 큰 차이가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유 공급을 끊으면 핵 문제가 해결될 걸로 이 북한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북핵 대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무언가 좀 합의를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좀 중국 측이 예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취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미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더 진전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측 전문가가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생각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요, 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시진핑 주석 간의 입장 차이를 가리킨 건데요. 이 두 정상이 이런 입장 차를 어떻게 좁혀서 진전된 합의를 내놓게 될지, 또 합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통상과 북한 문제 살펴봤는데 이 미중 간 양국의 관계 설정도 주요 의제라고요?
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현지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미중 간 새로운 양자관계 설정을 주요 의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진행된 제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앞으로 중국이 국제사회 현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50년 이전에 중국이 부강한 강대국으로 자리잡겠다는 비전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현재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함께 신흥강국인 중국이 서로 공존하고 존중하자는 신형 대국 관계를 최근 중국이 줄곧 내세우는 중입니다. 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통해서 이 미중 관계가 신시대의 역사적인 새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특집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중국 도착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이제 이틀째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으로 향하기에 앞서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전날 평택과 용산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 후에 국빈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서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 건데요. 이 국회 연설에 앞서서 양국 정상이 함께 이 북한과 맞닿은 비무장지대의 판문점을 방문하려다가 날씨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헬리콥터 편으로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렸는데요. 짙은 안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착륙이 여의치 않았던 관계로 두 정상의 동반 판문점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주제였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제하고 있는 데 대해 오판하지 말라,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연설 35분 가운데 22분을 이 같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할애했습니다.
예. 사실 당초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문제를 좀 이야기할 것이다, 좀 촉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통상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단 한 번 이 원론적으로 언급한 게 다였는데요. 전날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이 FTA 개정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국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건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자, 그럼 이 35분 연설 가운데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22분이었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한국의 여성 골프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칭찬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진행된 US 여자 오픈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박성현 선수를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는데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을 자신 소유의 골프장 홍보에 활용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또 인도와 호주가 참여하는 4개국 협력체 구축 계획, 이 계획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죠?
예, 전해드린 대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순방 중인데요.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도하는 4개국 협력체 구축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중국의 핵심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를 겨냥해서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가 주축이 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 요즘 미국 정가에서도 자주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자주 거론되는 말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인데요. 당초 이 구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케냐 아프리카 개발회의 기조연설에서 처음 제시했던 단어입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의 이런 구상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간 공식적인 발표를 미룬 것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 TPP 탈퇴 선언 이후에 각국 정부와 무역 협정 등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현재 이 4개국 협력 방안은 어느 정도나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다음 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에서 13일부터 14일까지 이 4개 나라 관계자들이 별도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인도와 호주가 연대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은 항구나 공항 같은 기간시설 확충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무역로와 경제망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본과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본과 미국과 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4자간 대화가 제3국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부에서는 1대1로가 중국의 핵심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주요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게 된다면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치러진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26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 침례교회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니카라과인 2,500명의 임시 보호 신분을 만료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버지니아와 뉴저지주에서는 이 주지사를 새로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의 랠프 노덤 후보가 공화당의 에드 길레스피 후보를 꺾었고요. 뉴저지에서는 필 머피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의 킴 과다노 후보를 이겼습니다.
예. 버지니아에서는 이 사전 여론조사로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결국에는 노덤 후보가 승리를 거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달리 실제 선거를 해보니까요.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노덤 후보가 약 54%의 지지를 얻었는데 반면에 길레스프이 후보는 45%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노덤 당선자가 승리가 확정된 뒤에 연설했는데요. 이 연설에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Virginia has told us to end the divisiveness that we will not condone hatred and bigotry.
노덤 당선자는 혐오와 편견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치가 미국을 분열시키는 것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킴 과다노 후보를 큰 표로 눌렀습니다.
예. 자,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버지니아의 노덤 당선자는 의사 출신으로 현재 부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였던 길레스피 후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정치인 출신입니다. 한편 뉴저지에서 이긴 필 머피 후보는 독일 대사를 지냈고요. 공화당의 킴 과다노 후보는 현재 뉴저지 부지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주요 쟁점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견해를 제시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버지니아의 노덤 당선자는 총기 규제 강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개혁을 옹호했고요. 공화당의 길레스피 후보는 소득세율을 낮추고 총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머피 당선자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었고요. 과다노 공화당 후보는 주 재산세를 낮추고 이른바 생츄어리 시리 미민자 보호도시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그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는 이 현역 주지사들이 모두 출마하지 않은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모두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맥컬리프 주지사는 민주당, 크리스티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입니다.
예. 자, 언론을 비롯해서 이 중앙 정치권도 특별히 이 두 지역의 주지사 선거 결과에 관심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요?
일단 이 두 지역 선거가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에 대한 중간 평가 역할을 해서 주목받은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상황에서 이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받았는데요. 결국 주지사 두 자리를 민주당이 석권한 겁니다.
예, 사실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예상치 않은 패배를 당하면서 의기소침해 있다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좀 크게 힘이 됐겠군요.
물론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대선에서 스윙 스테이트, 이 경합주로 불리는 버지니아에서 승리함으로써 큰 힘을 얻었는데요. 이를 반판으로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이 뺏겼던 의회 다수당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아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버지니아의 에드 길레스피 공화당 후보가 열심히 뛰었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말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아서 졌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들립니다. 사실 길레스피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바로 꼬집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길레스포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긴 했습니다. 반면에 노덤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유세장에 나와서 연설하는 등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또 선거에서 눈길을 끌었던 항목들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 이 처음으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가 당선돼 화제입니다. 주인공이 데니카 로엠 후보인데요. 올해 33살인 로엠 후보는 현역 공화당 주 하원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또 버지니아주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약진한 게 눈에 띄고요. 그 밖에는 유타주의 지역구가 있는 제이슨 체이피츠 연방 하원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이 자리에 이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온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6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텍사스주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또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인 네빈 패트릭 켈리 씨가 지난 2012년에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경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 공군에 복무했던 용의자가 이 가정폭력 경력이 있다 전해드렸었는데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던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주 엘파소 이 경찰국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2012년 6월에 현지 경찰이 이 정신병원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려던 이 켈리 씨를 버스 정류장에서 체포했다는 겁니다. 당시 정신병원 관계자는요, 경찰에 켈리가 군대 상관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부대에 무기를 반입하기도 했다면서 켈리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과 본인에게 위협을 준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용의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사실도 있죠?
맞습니다. 용의자가 이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군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했고요. 그 뒤에 불명예 제대했습니다.
예. 자, 지금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총기를 산 경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 총기를 살 수 있었던 바로 그 점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용의자 켈리 씨가 이런 문제 때문에 원래는 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원조회를 하면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그러는데요. 근데 미 공군 측이 이 켈리 씨의 이런 전과 기록을 신원조회 정보를 관리하는 연방수사국 측에 통보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예, 사실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방의회 안에서는 이제 총기 규제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제임스 코닌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인데 코닌 위원은 범죄자들이 총기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연방기관들이 범죄 경력 정보를 직접 갱신해서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편 하원에서는 의회 안에 이 총기 규제 방안을 연구할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나왔는데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총기 규제 강화에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이번 사건이 총기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총을 가지고 있던 주민 덕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막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거는 총기 권리 옹호 진영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총을 가진 선한 사람이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제압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치합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요, 오늘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텍사스주를 찾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임시 보호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을 발표했군요.
네, 국토안보부 발표인데요. 중미나라 니카라과에서 온 2,500명에 대한 임시 보호 신분 TPS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이들이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니카라과인들의 TPS가 내년 1월 5일에 끝나는데요. 이후에 1년 안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4개월 시간이 남은 거죠. 그런가 하면 온두라스 출신들 TPS 수혜자 5만 7천 명의 만기일 역시 내년 1월 5일로 같은데 이 온드라스인들에 대한 혜택은 연장됐습니다.
네, 이 임시보호 신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나 내전 또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모국을 떠났는데 바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미국에 한시적으로 살거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임시 체류 신분입니다. 현재 10개 나라에서 온 32만 명이 이 TPS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니카라과인 TPS 수혜자들은 언제 미국에 오게 된 겁니까?
지난 1998년이죠. 허리케인 미치가 중앙아메리카를 강타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당시 이 허리케인 유력이 대단해서 사망자만 만 명에 달았고요.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했는데 이 당시 미국 정부가 니카라과하고 온두라스 등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TPS를 허락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길게는 20년 가까이를 미국에서 산 사람도 있겠군요.
뭐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20년 동안 살면서 미국에서 자녀도 낳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미국에서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어떻게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을 미국에서 추방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느냐고 비판하면서 이들은 본국으로 가더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다른 나라 출신의 이 TPS 수혜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같은 중미나라죠. 엘살바도르인 19만 5천 명, 또 지진이 났었던 아이티인 4만 6천 명 역시 연방정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TPS가 만료되는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의 거치도 이 국토안보부가 몇 주 안에 결정해서 발표할 건데요. IT 출신 TPS 수혜자들의 만료일이 내년 1월 22일이고요. 엘살바도르인들은 내년 3월 9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TPS 관련해서 60일 이전에 이 만료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니카라과인들에 대한 TPS 혜택을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이 조치가 원래 임시 조치라는 거죠. 니카라과인들이 허리케인 때문에 미국에는 들어왔지만 이 허리케인이 주는 위험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조처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앞서 국토안보부 장관에 있을 때 TPS 혜택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을 구제하려면 의회에서 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세금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요, 이 세금이 없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수출도 하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이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곳에 국가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도 세금 많이 내서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도 같긴 한데요. 미국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는 지난해 50개 주 가운데서 세금 부담이 가장 적은 주로 꼽혔습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델라웨어주 안내하겠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세금 얘기부터 하게 됐네요. 미국은 연방국가 형태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마다 법이 다르고요. 세금도 연방정부가 일정하게 걷어가는 소득세 외에는 주정부가 알아서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이 낮은 곳도 있고요. 또 세율이 높은 곳도 있고 주마다 다 다른데요. 특히 델라웨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소비세, 이 세일즈 택스가 없는 몇 안 되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소비세가 뭔가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부터 아예 상품에 세금을 매겨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소비세를 5%로 정해놓았는데 100원짜리 물건이 105원에 판매된다면 이 소비자들은 자동으로 이 5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 되는 거죠. 델라웨어가 대내외적으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소비세가 없다는 건데요. 델라웨어 주립문서보관소 토머스 서머스 공보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이 델라웨어로 오고 있는데요. 세금이 다른 주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델라웨어는 소비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델라웨어를 기업들의 천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60%가 델라웨어에 있습니다. 델라웨어가 큰 주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굉장한 거죠.
네, 신영락 전 델라웨어 한인의 간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작은 주죠. 그렇지만은 경제 규모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델라웨어 그 주정부 법이 비즈니스 오너들을 타주하고 무슨 분쟁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크레딧 카드라든지 그 은행의 헤드쿼터가 델라웨어에 거의 45%까지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전체 1년 그 예산 이런 거는 주의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컸던 걸로 기사도 많이 읽고 그랬었거든요.
네, 서머스 공보관이나 신영락 씨 설명처럼 델라웨어는 별로 큰 주가 아닙니다. 델라웨어 주의 면적이 5천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제일 큰 이 텍사스주의 면적이 7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거든요. 이 텍사스주가 100배나 더 크다고 하니까 델라웨어주 얼마나 작은 주인지 짐작하시겠죠?
델라웨어가 이렇게 길죠. 남북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 한 2시간 맨 북쪽에서부터 맨 남쪽까지가 한 2시간 20, 30분 차로. 근데 이제 동서로는 뭐 이 짧죠, 폭이. 뭐 아무리 길어도 동서로는 한 시간이 안 되는 거리예요. 아무리 길어도 한 4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고 남북으로는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인데 내가 이제 주도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다운타운은 윌밍턴이 이제 제일 큰 시리죠.
네, 델라웨어 주의 인구도 1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 순위 45인데요. 그런데도 올해 조사를 보면 50개 주 가운데서는 15번째로 잘 사는 주로 꼽혔습니다. 토머스 서머스 델라웨어 주립문서보관소 공보관 도움말입니다.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듀폰 그룹이 이곳에 있습니다. 델라웨어는 주민 수는 적지만 듀폰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많고요. 이런 회사들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만으로도 주정부 재정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소비세를 걷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화학회사인 듀폰사는 200년 넘게 델라웨어를 지키고 있는 델라웨어 주의 터줏대감이자 간판 기업인데요. 신영락 씨는 듀폰가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델라웨어에 있는 해글리 박물관을 둘러봐야 한다고 하네요.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듀퐁이죠, 듀퐁. 미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게 해글리 뮤지엄 앤 라이브러리라고 듀퐁 패밀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은 남북전쟁 시에 그 화약, 듀퐁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 12개인가 엄청나게 큰 물레방아죠. 물을 수루로 막아가지고 그 물을 이용해가지고 돌을 깨가지고 거기서 그 화약 성분을 하는 것을 요즘도 가면은 그 시간대별로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가 없을 때에도 그 사람들은 그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냉장고를 사용했더라고요. 그 옛날에.
델라웨어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다는 신영락 씨는 특히 다른 주를 방문하면 델라웨어주의 세금 혜택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고 들려주네요.
아, 델라웨어에서 살 때는 뭐 한국에서 살 때하고 비슷하니까 못 느끼는데, 저희들이 이제 타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를 산다든지 그러면 주마다 약간 다르니까 갑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액수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 여기 택스가 붙었구나. 좀 이상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왜 가격 하고 틀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러니까 타주에 가면은 그걸 느끼는 거고, 또 거꾸로 타주에 있는 분들이 델라에 오면은 그걸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경계에 있는 분들, 메릴랜드나 필라델피아나 뉴저지, 여기에 지나갈 때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꼭 사갖고 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델라웨어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매장들도 제법 몰려 있고요. 메릴랜드나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같은 주변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어느 날 맘먹고 이곳 델라웨어까지 와서 물건을 왕창 사가기도 한다네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델라웨어 주의 별명은 The First State, 첫 번째 주입니다. 조그만 주에 이런 거창한 별명이 붙은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토머스 서머스 공보관 도움말입니다.
델라웨어는 1787년 미국의 13개 주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미국 연방 헌법을 승인하면서 첫 번째 주로 연방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델라웨어는 또 하나 블루헨이라는 재밌는 별명이 있습니다. 블루헨, 글자 그대로라면 이 파란 닭이라는 소린데요. 설마 닭이 파랗다는 건 아닐 테고요. 델라웨어 지방의 토종 닭을 일컬어서 블루헨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블루헨도 미국 독립전쟁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토머스 서머스 공보관 얘기 들어보시죠.
Blue Hen is actually what the soldiers that fought in the American Revolution from Delaware were called. They were called.
독립전쟁 당시 사람들이 영국군과 싸우던 델라웨어 군인들을 블루헨이라고 불렀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는 당시 델라웨어 병사들이 전쟁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자신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닭들을 풀어서 닭 싸움을 시키고 구경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블루헨은 사실 암탉입니다마는 하지만 요즘은 블루헨을 벼슬이 있는 수탉처럼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헨은요, 델라웨어의 마스코트입니다.
현재 델라웨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주라고 하는데요. 신형낚시는 가장 큰 이유로 세금 부담이 적다는 걸 꼽고요. 또 한 가지로 지리적 요인을 꼽습니다.
일단은 택스도 없고 하니까 지금은 점점 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가 아닌가. 그쪽에 내려오시는 분들이 뉴저지나 펜실베니아 쪽에서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만큼 많이 사르신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델라웨어의 위치는 맨하탄하고 워싱턴 DC에 딱 한가운데 있거든요. 거의 2시간 반 거리. 도시적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전원적인 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타이어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세금 걱정 덜하는 곳 델라웨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I'm really stuffed. I'm really stuffed. Before we find out what thi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yourself.
Okay.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야, 이제 디저트 차례야. 뭘 먹을까? 라고 하자 제이슨은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나 배가 너무 불러. 디저트 들어갈 자리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너 정말 배가 부른 거지? 라고 다시 묻자 제이슨은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for yourself. 아주 확실해. 그러니까 너만 디저트 주문해.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m really stuff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yourself.
Okay.
네, 오늘의 표현은 I'm, I apostrophe M, I'm really, R-E-A-L-L-Y, really stuffed, S-T-U-F-F-E-D, stuffed. I'm really stuffed. If you say that you are really stuffed, You are saying that you are very full from eating something. Stuffed. Stuffed는 무언가 꽉 찼다, 막혔다는 뜻이죠. 그래서 I'm really stuffed는 배가 너무 부르다, 잔뜩 먹었다, 또는 포식을 했다는 뜻으로 영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he is really stuffed.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디저트 먹자고 하자 제이슨은 나 엄청 배불러. 디저트 들어갈 자리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라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it's time for dessert. What should we get?
Oh man, I'm really stuffed. I don't have any room for dessert.
Are you sure you are really stuffed?
Yes, I'm very sure. So you go ahead and order dessert yourself.
Okay.
Let's review. If I say that I'm really stuffed, it means that I am very full from eating something. I'm really stuffed. I'm really stuff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나일 호란이 부른 Too Much to Ask, 너무 과한 부탁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aiting here for someone Only yesterday we were on the run You smiled back at me And your face lit up the sun Now I'm waiting here for someone And all the love to
feel this rough? Why is it only you I'm thinking of? My shadow's dancing without you for the first time. My heart is open. You walk right in soon. Now to tell me there are things that you regret. Cause if I'm being honest, I ain't over you, yeah. That's all I'm asking. Is it too much to ask? Is it too much to ask? Lights come on down the drive. I forget you're not even to close my eyes. Do you still think of me sometimes? No.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5년 11월 8일 오늘,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에 의해 X선이 발견됩니다.
Late in 1895, in a little university laboratory in Bavaria, Professor Wilhelm Conrad Röntgen first noticed the strange effect which led to the announcement of.
이날 렌트겐은 실험 중 검은색 종이로 둘러싸인 음극관에 고압 전류를 흘러보내자 이상한 불빛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빛을 알 수 없는 미지의 빛이라는 뜻의 X선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후 렌트겐은 이 X선이 놀라운 투과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자신의 아내의 왼손을 놓고 실험한 결과 손 내부의 뼈가 사진으로 찍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X선 촬영이었습니다. 렌트겐의 X선은 이후 퀴리 부인의 라듐 발견으로 이어져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X선은 몸의 내부를 촬영하는 등 의학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 8일 오늘, 미 공군이 전투기 F-80를 출동시키자 중국 공군은 이를 격파시키기 위해 미그 15기를 출격시킵니다. 세계 첫 제트 전투기 교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양국 전투기는 압록강변 신의주 상공에서 격돌했고 승리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Although the MiG-15 could outclimb, outturn and fly higher than the F-86 Sabre, the Allied pilots were better trained and had better.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미 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조종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던 반면 중국 공군은 이제 막 조종을 시작했던 신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군 조종사들의 실력이 점차 나아지자 미국은 F-80 전투기로는 미그 15기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최신의 전투기 F-86 세이버를 한반도에 급파시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한국 전쟁 중 중국의 미그 15기는 792기가 격추된 반면 미국의 F-86는 78기만이 격추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